예수님께서 나아가는 자만이 안식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고요함 그리고 쉼, 노동을 중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장에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창조는 여섯째 날로 끝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창조의 완성인 일곱째 날에 안식, 쉼으로써 창조가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조는 안식까지 포함되는데 사람이 마지막에 창조되고 나서 바로 다음날 바로 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조가 안식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 수 있죠. 한편 창조 이야기에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창조 6일째까지는 소위 말하는 날짜 공식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이 날짜 공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둠이 없는 빛 가운데 영원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누리는 그 안식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세상이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사람이 창조되고 이제 그 다음 날 영원한 안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다음 날 안식에 들어가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로 인해 힘드셔서 체력이 다 소진되어서 쉬셨던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가 안식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동시에 영원한 쉼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이 영원한 안식이 유지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영원한 안식이 그 영원한 안식의 언약이 깨어졌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안식 회복에 많은 비중이 있음을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나 내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버지를 계시하여 알리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하는 분이라고 밝히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과 우리에게 안식을 베푸실 일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일을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에 하나님을 알리시며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또한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가야지만이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불순종으로 이 안식의 언약이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계명 사계명을 통해 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안식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보통 안식일이라고 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원래 안식일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왜곡되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안식일의 휴식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노예와 동물이 포함되며 심지어 식물까지 포함되어 이들을 자르거나 뜯거나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규례를 확대하여 해석함으로 39개에 달하는 일의 종류를 금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 일들을 금지하고 말았죠. 그 중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규례는 쟁기질, 사냥, 도축 등이 있으며 우리가 예상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신발끈을 묶거나 푸는 것 또한 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땀 넘게 바느질 하는 것을 또한 위반이었고 글자를 두 글자 쓸 수 있었는데 두 글자 이상 쓰는 것 또한 위반이었습니다. 심지어 탈골된 발이나 손을 제자리로 맞추는 것 또한 안식일에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고로 집이 무너졌다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만 잔해를 치울 수 있었고 완전히 치우지 못했고 그 안에 사람이 살아있으면 구할 수 있었지만 죽었으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그대로 두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잘못된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내리고 심하면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안식일의 규례는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안식일 정신은 단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저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날은 거룩한 날로 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무엇을 위하여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목적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율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는 고신교단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고신교단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돈을 쓰면 안 됐습니다. 주일날에 돈을 써서 음식을 사먹거나 간식을 사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 선생님이 저에게 간식을 사주었죠. 과자를 사주었는데 제가 교회 앞에 앉아서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정죄하듯이 어떻게 주일날 간식을 사먹을 수가 있느냐라는 눈빛으로 저에게 쳐다보았죠. 저는 그 간식을 나누어 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고신교단에서는 엄격히하게 가르쳤습니다. 또 이렇게 드럼이 있지만 우리 모교회에서는 이 드럼이 들어오기까지는 엄청난 뭐 핍박이라 해야 될까요? 사탄의 이 악기라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했었습니다. 그 저는 주일날 돈을 쓰지 않으면은 교회 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30분간 가야지만이 교회 도착했기 때문에 교회 가려면은 돈을 써야 되는데 왜 돈을 쓰지 마지 말라고 하지?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고신교단에서는 이 관계상이 지금 한 개지만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관계상이 두 개였습니다. 높은 곳에 한 곳에 있고 그리고 낮은 곳에 한 곳에 더 있었습니다. 이 높은 곳에는 남자들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낮은 곳에서는 우리 뭐 헌신예배 할 때 우리 여성분들이 밑에서 기도하고 밑에서 사회를 보고 했지만 남자들은 위에서 남자들만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죠.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아주 심하게 그렇게 규제를 하고 또한 정제까지 하고 그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도 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규례가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밀을 잘라 길을 내며 그 자른 밀을 먹었습니다.
마가는 먹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지만 마태나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미리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지며 질문을 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율법을 어깁니까?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비록 항의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안식일 계명의 참뜻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감독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항의는 안식일 계명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기에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며 선생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가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한 행동을 보고 스승인 그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실상 두 가지에 대한 안식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먼저 요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밀밭 사이를 몇 미터 이동했다는 것이 나와있지 않지만 안식일에는 1999걸음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800미터 넘는 것을 걷는 것은 여행이라 간주하고 따라서 안식일을 위반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이 위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지만 이들의 불만은 제자들이 곡식의 이삭을 뜯으며 먹은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제자들이 밀을 뜯어 먹는 것 또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으로 베어 내지는 마십시오. 에 따르면 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밀을 비벼서 손으로 뽑았고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은 율법으로 따져보면은 위반이 아니었던 것이죠. 추후 바리새인들의 규정을 추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규정을 추가해서 손으로 곡식을 따는 것과 그것을 먹는 것도 금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항의하며 따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똑바로 가르치시오. 안식일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똑바로 가르치시오 라고 따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비판이 들어있는 질문 속에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친 빵을 먹었다.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빵을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주기까지 했다. 바리새인들의 불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한 것이었으나 예수님은 성령이 박해야 한 시기에 교회를 위해 답변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편을 들어 답변하십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선언이나 자신의 비판에 대해 건의로 호소하시지만 종종 여기서 답변하신 것처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구약 말씀을 사용하는 랍비들의 방법을 따르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안식일 규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모세오경을 인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뜻밖일 수 있는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다윗의 생애 중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사울왕에 쫓기던 절박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배고프고 지쳐 음식을 찾아 하나님의 집, 즉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빵을 발견하죠. 이 빵은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에게 먹는 것으로 열두 덩어리가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빵을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먹었던 사건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 제단 위에 있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그 빵을 다윗은 먹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가 아닌 성당을 다녔습니다. 성당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우리처럼 빵을 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가공식품으로 동그란 빵이라 해야 될까요? 동그란 것을 그냥 나누어 줍니다. 줄 서서 앞에서 나누어 주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그 성찬식 하는 그 빵이 작은 은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 그것을 다 주워 먹어버렸어요. 네. 오늘날로 치면은 뭐 우리 교회로 비유하자면은 성찬식 위원들이 빵을 다 준비해놨는데 뭐 진섭이가 다 먹어 치웠던 것이죠. 네. 그처럼 저도 그 위험한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부님에게 걸렸다면은 아마 많이 혼이 났겠죠. 이처럼 다윗 또한 금지되어 있던 그 빵을 너무 배가 고파서 사울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협을 피해 하나님의 집에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빵을 먹고 또한 자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처음으로 다윗을 인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모세오경이 아닌 다윗의 예를 인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처럼 배가 고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법을 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구약 성경은 법을 어긴 다윗을 비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난 역시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신 것과 제자들이 밀을 뽑아 밀을 먹은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사용하신 것은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의 비합법적인 행동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한 행동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빵을 먹고도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가 가진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자격 없던 그의 일행이 성막에 있는 빵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권위를 가진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자신이 그들에게 그 빵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에 그것이 예수님의 주장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주장의 무게는 다윗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의 신랑 이미지에 숨겨진 메시아적 성격은 여기서 더 대담하고 뚜렷하게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며 또한 메시아의 예표였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그 날이 오고 있다. 그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다윗은 자신과 신하들이 생명의 위협과 굶어 쓰러질 지경 때 예외적으로 빵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이 배고픈 것을 안식일을 외에 상으로 호소하기 위해 이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선례로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경우를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인격과 이스라엘 왕적 메시아의 원형을 비교하도록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생명은 의식적인 제도에 우선하며 더 높은 정신에 기초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잣대를 대어도 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준이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어기며 죄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뭐 규칙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 성경적인 기준인지 성경에 기초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규칙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과 위반된다면 그 규칙은 규칙이 아니고 오히려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규칙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귀중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규례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나름의 기준을 잡아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저 또한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이 또 수업을 들으면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레포트를 제 날짜에 내야 되는데 저는 레포트를 제 날짜에 내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날짜에 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했죠. 어떻게 신학생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가, 제 날짜에 내야 되는데 왜 내지 않는가 속으로 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은 결혼한 상태였고 또 갓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고 아기를 키워보니까 아, 숙제가 제대로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느꼈죠. 아기를 키우고 아, 지각을 해도 정죄를 했는데 아, 지각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은 이상 아, 정죄한다는 것은 참 이 교만적인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입장이 돼보지 않고 그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정죄한다는 것은 교만한 행동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한 더 중요한 의미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의 위협과 배고픔으로 고통 가운데서 도피처를 찾아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받은 빵을 신하들과 함께 먹고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위협으로 인해 두렵고 배고픈 상태에서 행한 일이므로 안식일과 성물을 속되게 한 책임을 면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 그곳에서 배부름을 얻었다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안식일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밝히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렵고 배고플 때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배고파 굶주린 가난한 자가 하나님 집에서 배부름을 얻은 것은 안식일에 더욱 풍성한 안식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고 배고프고 고민거리가 많아 하나님 집에 왔는데 어느 누가 예배로 왔는 그 사람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되겠죠. 안식일에 위배된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막는 것이고 그 교제를 막는 위험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술 취한 사람이 금요 심야 기도에 와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관리 집사님이 그분을 강력하게 쫓아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 관리 집사님의 마음도 이해가 됐지만 이분을 쫓아낸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을 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다면 어떨까요? 아마 쫓아내었다는 것을 대해서 큰 죄를 범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죄를 많이 범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초가 아니라 나 자신이 잣대가 되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지금 자신의 그 규율과 자신이 정해놓은 규례를 어겼다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아비아달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여기서 우문이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 빵을 먹었던 사건의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마가와 누가는 그 아비아달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오류가 아닌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것은 오류다, 성경이 오류에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지만 아비아달은 아비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아비아달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될 당시 이것이 사본에 기록될 당시 잘못 기록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오류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아비아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바르게 또한 가르치십니다.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27절 말씀은 인간의 삶과 안식일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즉 사람이 안식일 규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안식일이 지정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인간의 삶에서 너무 부담되는 멍에로 만든 잘못된 해석을 정정하고 원래 목적인 사람을 돕고 보호하려는 의도를 회복하십니다. 소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처음 창조가 되었을 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에게 안식을 맛보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을 하신 것은 안식일로 사람이 평안과 신과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법의 올무에 걸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억압과 고난이 연속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이 되었을 때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리고 차량 운행도 하고 그리고 방학이 되면은 유치부 수련회, 뭐 초등부 수련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 수련회까지 다니면서 많이 봉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이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같이 도와주고 트리 작업을 하면 트리 설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구나.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기쁨으로 인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기뻤죠. 그리고 제가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택배 차는 크지 않습니까? 교회 바자회를 했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바자회 물품을 실어 오고 농산품을 실어 오고 했는데 저녁이 되고 해도 몸이 피곤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죠. 이제 제가 신학을 하기 시작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또한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이 싹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 가기를 그래 좋아했던 저였는데 전도사가 되고 나서 그 모든 사역들이 마치 기쁨이 아니라 일로 일적인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피곤함과 정신적인 힘듦이 몰려왔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 봉사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이 되는 것을 예전에는 너무 기뻤지만 그 전도사 시절 때에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주일만 되면은 피곤하고 마치 직장인들이 월요일이 쉬는 것처럼 제가 주일이 싫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점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아 본질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고 나에게 어떤 보람이가 어떤 대단한 일인지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일에 매일 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지만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로 다가와 지치기도 하고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왜 하는 것인가? 내게 왜 주어진 것인가? 내가 왜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람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안식을 위한 위에 억압받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안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안식을 불순종과 연결하여 순종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왜 안식과 순종을 연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사회 질서를 위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안식이 곧 하나님의 통치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육체로 오신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말씀대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불순종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저는 바쁘게 지냈습니다. 월요일부터 뭐 우리 담임 목사님 더 바쁘시게 지냈지만 1대1 양육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또 화요일에 만나고 수요일에 아이들을 만나고 또 여러간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해서 제가 지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만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게는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히 제가 이 주일 말씀을 전하는군요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육체는 조금 피곤하지 모르나 나의 영적인 부분은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내게는 회복이 되는 시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논쟁을 결론 지으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이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한 것인데 다니엘 7장 14절처럼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갖춘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독특한 소명을 나타내는 그 인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안식을 만들어냈음을 의미하고 다시 한번 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이 안식 그 자체이며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중단되었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짐과 얽매임에서 벗어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안식을 베풀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베풀실 하나님의 안식을 성취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억압이 아닙니다. 얽매임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은 안식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설명할 때 주로 마지막 부분에 안식년, 희년,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기에 온 귀족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그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안식의 주인이시기에 그 안식에 오는 자만이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주일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일에도 주님의 날이며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안식을 누립니다. 이처럼 안식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의 역사하심을 아는 것과 매우 엄중하게 죄를 삼가하는 것 그리고 고백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됩니다. 즉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희생이 안식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희생이 안식을 불러옵니다. 물론 안식은 회심한 자들에게 영혼이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안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맛보는 것이죠. 안식을 잠시 우리는 맛봅니다. 그림자를 보듯이 잠시 맛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에도 삶의 수고와 비참한 것들로부터 진정으로 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의 본체를 진정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아주 살짝 맛봤던 것이 완전한 온전한 평안과 평강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상상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안식이 너무나 완벽하기에 너무나 온전하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님이 되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결코 안식처가 될 때 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끝내고 쉬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고뇌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을 통하여 어떤 날, 즉 어느 날을 예비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후에 다른 어떤 날을 예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난날 불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안식이 사라진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그 기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고집부리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나아가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